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은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질문들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리고 뭐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그리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앞에 질문들은 조금 무시해도 됩니다. 성공이 뭐 그렇게 대수고 실패하면 뭐 어떻고. 그러나 꼭 질문해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제목처럼 팬인가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팬으로 살아가느냐 제자로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팬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좀 익숙치가 않은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제자라는 말을 바꾸면 선수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선수를 바라보는 팬들과 선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예를 들어 팬들은 뭘 기다리죠? 아, 저 선수가 올해는 얼마 만에 기록을 경신하고 또 얼마 만에 스코어를 내고 또 얼마만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릴 뿐이에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기다림을 희망사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나 선수들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선수들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께서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죠. 막 살지도 않습니다. 왜요? 상을 바라기 때문에. 자기를 훈련하고 당금질하고 또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질문하셔야 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소망 가운데 삽니까? 팬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까? 예,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으로, 그러면 삶에 어떠한 노력과 훈련과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척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의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제자된 마태의 첫 단추,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성경에 한 제자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의 첫 출발점이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 첫 단추예요. 이것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를 부르셨던 그 마테오의 콜링, 그 마테의 소명이라고 하는 작품, 카라바치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저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손을 길게 내뻗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마태는 누굴까요? 예,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 저 분이 마태입니다. 자, 제가 한참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앞에는 영어 선생님이 항상 그림을 갖다 놓고 이 그림을 보고 영어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단어, 뭐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려운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저 표현을, 저 그림을 보고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어려운 표정이시군요. 제가 이 주중에 이 그림을 몇 차례 뚫어지게 보는데 저 마음속에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의아함, 의아스럽다라는 거하고, 저 마태의 표정을 보면 당혹스러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당혹해요. 예, 뭐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자, 왜 의아했을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나라에 일본의 앞잡이로 매국노처럼 지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세리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인이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거나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치는 변절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들의 이제 구전 가운데 이런 구전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산으로 가면은 산에서는 곰과 사자고 이 땅에서는 세린이라 하고 그래서 세리를 보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세리를 부르신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왜 하필 저 죄인과 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변절자를 부르셨나?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의아합니다. 두 번째, 마태가 본인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셨죠? 보리키면서 자기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봅니다. 한번 보세요. 좀 당혹, 접니까? 뭐 이런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보여지시죠? 예.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태의 본명은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들의 뜻을 풀면은 대다수 이때 당시 레위로 이름 명명했던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마태의 선조들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의 길흉화복을 위하여 개인 제사장을 두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성경에. 돈으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달라고 하고 개인 제사장을 샀던 시대가 있습니다. 레위지파를 향하여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통로가 머무는 것을 깊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레위지파들이 잘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고 제사장이었던 레위지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 제사장 가문들이 이제 세상에 흩어져 세상적인 직업들을 가지고 밥 빌어먹기 살기 바쁜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도 역시 이제 세금을 뜯어먹는 것으로 자기 입, 입을 풀칠하게 바쁜 시절을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과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 신앙의 양심까지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자기를 지목하는 겁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신앙의 양심까지 팔고 하루하루 소망도 없이 밥벌어지 같이 살아가는 자기를 지목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 모습이 어디 갔을 때가 있는가? 저는요, 오늘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 개인적으로 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잘 전달해야 될 텐데 좀 고민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저 카라바치오의 장면에 마태를 부르는 저 장면이 그냥 랜덤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래 너 나와 이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9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는 걸 보셨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미 아신 겁니다. 마태가 세리장이었다는 거, 세리였다는 거, 마태의 마음속에 요동이 치고 있다는 거, 멸시를 받고 있고 천대를 받고 있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저는 예수님이 다 아셨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의 곳곳에 사람들을 부르실 때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만 더 소개해볼까요? 빌립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 보았다는 겁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부르심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보는 방식과 다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태라는 인물이 민족의 변절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양심을 팔아 제사장 가문의 소명을 이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수치감, 당혹감, 멸시, 천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사람 개인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보시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의도와 관심은 주님이 먼저 부르신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자질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서는. 주님에게 오면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부르셨다는데 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보시고 이미 죽었던 여러분 보셨어요. 어쩌면 세리보다 더 추한 죄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미리 아시고 보셔서 부르시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 자체로 보시고 할렐루야 나의 약함과 추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 말입니다.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에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제자됨의 첫 단추, 마치 기초석과 같은 것은 내가 뭐 잘나거나 내가 뭐 이쁜 짓을 했거나 그게 출발점이 아니에요. 허물과제로 죽었고 추악하고 천대받고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나의 인생을 주께서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설교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 찬양이 속에서 터져나왔는데 여러분의 그 반응에 따라서 조금 할지 많이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맞죠? 시작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아시는 분 다 같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니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는 본인의 표현을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자, 이게 제자도인데 저에겐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삶의 곳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세면 음성으로도 반응이 굉장히 늦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 저의 질문입니다. 마태의 이 입장에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더니 마태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자, 외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법 소고기도 사 먹을 쓸 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맛있는 스테이크도 썰어 먹었을 거예요. 보란 듯이 옷도 많이 잘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가슴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민족의 혈세를 받아가 로마의 속국을 자꾸 대니까 주변에서는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세리 녀석, 멸시, 천대,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고 밥은 먹는데 이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얼굴 낯짝 들고 다니는데 사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밥벌어지처럼. 그런 마태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에 있는 상태를 주께서 보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하신 겁니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합성어인데 아라는 접두사, 켈리오스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이 켈리오스라는 길을 가다, 뭐 길을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다, 함께 길을 가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이런 거예요. 마태야, 너 혼자 외로웠지? 너 겉은 잘 살아 보이는데 속은 썩었지? 나와 함께 동행할래. 네가 가던 길 멈추고 이제 내가 가던 길을 함께 따라올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네가 가진 모든 짐이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질 것이고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멍들이 내가 주는 평강으로 다 치료될 것인데 너 나를 따를 거니?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저는 마태의 반응이 이랬다 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맞죠? 가슴이 멍들고 먹고도 이게 뭐 밥도 마시고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영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위로가 뭡니까? 이제 영적으로 숨을 쉬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니 너희들 숨을 쉬어라. 지금까지 이 마태의 세리는 육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숨을 못 쉰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야, 너의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래. 다른 말로 하면 호흡할래. 나랑 호흡하고 함께 걸어서 새로운 삶을 살래. 예, 주님. 제가 나의 인생을 내가 경영을 했으나 모든 것이 절망이요 낭패였는데 이제는 남들이 떠들었던 당신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제가 한번 결단하여 나가겠사오니 저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가 마태가 누구를 위하여? 화면을 봅시다.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어떤 잔치를? 바뀌었어요, 지금 레위가. 그전에는 구두쇠였습니다. 민족의 혈세를 빼고 돈이면 사죽을 벌벌 떨던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아까워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걸 압니다. 올 한해 대신방을 가니까 곳곳 구역들마다 이제 목회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말이에요. 뭐 어느 분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준비하고 했던 분들이 막 떠올라요. 그분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에 슬퍼하면서 다시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뻐, 몸이 피곤하지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배를 드리고 온 식구들을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가 가진 에너지, 뭐 재물 다 쏟아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레위는 변했어요.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결단하니까 변한 겁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변하는 것 가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데요. 내가 주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셔야죠. 나는 팬으로 살아가는가? 제자로 살아가는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주간에 들었던 간증 집회에서 김여은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 예.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면 좋겠어요. 이 김여은이라는 자매는 30년 동안 소위 무당세계에서 천신을 섬겼던, 무당세계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천신을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이 천신을 섬긴 사람들이 한번 뜨면은 뭐 점집 이런 데 가면 아 당신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제사를 준비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참 우리가 무당한테 배울 게 많아요. 제사를 드릴 때 목욕 재개를 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실 때 오늘 목욕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라도 감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자세 이게 마음 자세. 목욕 재개를 하고 연불을 이게 불을 외우면서 막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여인의 입에서 아멘 이게 소리가 터졌대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왜 잡귀신의 영향인가 봐요. 자기가 천신을 섬기는데 주체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입을 담으려고 하는데 아멘이 세 번이 막 터진다. 주님의 찾아오심이죠. 그 여인을 향하여. 그랬더니 한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흘려갔던 것이 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답니다. 자기 어렸을 때 7살, 8살 때쯤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자기 집이 저 산골짜기 있었는데 저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그 꼬마아이가 막 깡총깡총 뛰면서 제를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그만 이렇게 풀숲에서 이렇게 스쳤는데 이제 교회 도착해 보니까 피가 이렇게 손에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여기 빨간 피점, 붉은 점이 두 개가 딱 찍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사가 그 자매의 손을 물어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때 당시에 불렀던 이제 무당 집에서 그때 당시에 불렀던 찬송 입에서 막 되새겨지더래요. 날 사랑하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좀 주저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결단하세요. 그때 짧은 시간 교육받았던 것이 아이를 살려요. 날 사랑하심 찬송을 하는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악한 영에게 이렇게 나의 인생을 팔고 언제 죽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사는데 뭔가 더 큰 세계가 있는가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찾아오심.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 자매를 처음을 딱 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매가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자매님 온 세상은 말이에요. 다 악한 것에 속했어요. 그러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분이 영의 세계를 아는구나.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데 저 사람이 악한 세계를 알아? 나보다 고수구나. 이런 판단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첫 말씀을 들었던 것이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자, 보실까요? 화면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정확하죠? 악한 영에 의하여 자기 영도 팔리고 자기가 길룡화복을 점치는 무당녀로 무녀로 살아가는 처한 상황이었는데 18절을 보고 깜놀했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이 말씀이 이 여인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영이 만질 수도 없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여인의 질문 하나가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사건을 보고 5천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내는 것들 보고 병자를 고치시고 다 봤어요. 근데 왜 십자가를 치신다고 했을 때 다 도망갔는가? 마치 무당이 점을 쳐서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점쳐서 그것이 딱 맞춰서 그때뿐이로구나. 인간의 주태가 말이에요. 그럼 뭐가 그들을 변하겠는가?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변한 사건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같이 다 변하여 순교의 자리로 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확 잡았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다 같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면 더 이상 죽음도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힘없는 존재로구나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얘기만 좀 드리고 이 여인이 이제 교회를 왔다고 하니까 각종 무당들이 이 여인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악한 영들이 이 여인을 또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떼거지로 귀신들이 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눈앞에서 막 장난을 치고 자기를 유혹하고 막 하는데 이 여인이 소리쳤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갈게요 안 물러갈게요? 안 물러갔대요. 왜 이러나? 왜 안 물러갔을까? 그랬더니 그 중에 그 안에 성령의 세면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야, 네가 주인 행세하냐? 네가 명령하면 가고 네가 명령하지만 안 가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여인이 깨닫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했는데 이제 저 잡귀신들을 주님께서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다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기는 더 이상 귀신의 실체를 보이지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니까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것을 찬양합니다. 이 여인이 한 언니와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참 도전되는 메시지 하나만 듣고 기도합시다. 그 언니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무당이 뭐냐? 네가 생각할 때 무당의 정의는 뭐야? 언니 뭐야? 그랬더니 언니가 무당은 남의 인생이나 자기 인생이나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살아가는 거야. 그게 무당이야. 똑같지 않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마지막 사로잡았던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합시다. 로마서 14장 1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곧부터 시작! 곧! 아 이거로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무당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주님의 음성 못 듣고 삶을 살아가는 건 무당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죽은 자나 산 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걸 선포하고 주님께서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 절제하고 왜 하면 안 하십니까? 주께서 하라 하면 예 순종하고 수많은 마음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나의 주인이 이렇게 하라 하면 예 하는 것이 제자. 이 여인이 키가 자그만하게 이 강대상 밑에서 키도 자그만데 살도 좀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찌셨어요. 근데 그 얼굴이 말입니다. 얼마나 해처럼 밝게 빛나든지 몰라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오늘 레위가 기뻐 큰 잔치를 벌이는 배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정확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팬으로 살아가는가, 구경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선수로 제자로 살아가는가. 주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인생 홀로 지고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이니라.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